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도대체 소금은 뭐고 빛은 뭔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소금은 일단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는 지금은 아주 흔해지고 뭐 소금이야 뭐 널리고 널린 게 소금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소금이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이라서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그 월급, 급료를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솔트의 원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살라레라는 단어이고 그 살라레가 소금인데 그걸 급료로 줬다 그래서 셀러리가 된 것이죠. 셀러리맨 하면 급료 받는 사람인데 원래 의미로 하면 소금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빛나는 것, 빛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이 이어져서 야 세상에서 인정받아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법한 설교 중에 하나가 소금은 썩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금을 방부제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썩어지는 세상의 그 부패의 속도를 늦추고 그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뒤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싸우는, 맞서 싸우는 어떤 전투적인 존재로서의 신자의 소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들도 많이 들어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은 그 앞에 나왔던 해석, 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라거나 하는 해석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좀 강조점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어떤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행위, 행동의 문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라는 것의 강조를 먼저 둘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선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하는데 4장 말미에 4장 2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활약하셨던 여러 곳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앓는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픈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야기, 병들었던 자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일어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뭔가 있다라고 알아채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들의 면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자들을 뽑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엘리트 집단으로 뽑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은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어부였고 또는 멸시 받는 세리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뭐 열심 당원이거나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무장봉기를 꿈꾸고 계시고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그 전사들을 부르셔야 했을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작전을 잘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서 게릴라전을 펼치거나 그랬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안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려고 제자들을 모았다면 그들은 아마 개혁파 성향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소장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저기 광야에 가면 그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SNF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제자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좀 영향력도 있고 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말빨도 좀 설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 무슨 힘을 보태주기보다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쫓아 산 위로 나아왔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4장 말미의 기록에 이어서 5장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나온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맛보고 어떤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에게는 어떤 힘이 있다, 어떤 새로움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종교의 권위자들과는 다름이 예수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 산에까지 올라왔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복의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팔복이 그것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 온유한 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너희들은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다였듯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구나. 마음이 가난한 너 복 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있구나. 너희들 애통하는 자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조건, 어떤 약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선언으로 팔복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여길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온유함, 마음이 청결함, 이런 것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만나면 좋죠. 온유한 사람 만나면 좋습니다. 착한 사람 만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착하면 답답합니다. 그죠? 애가 착해서 친구들한테 당하고 다니면 야, 좀 얕게 굴어. 너도 좀 약삭빠르게 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호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괜찮다, 너희들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겠다 또는 입학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선 너희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상황, 조건, 형편, 성품이 어떤지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이미 복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전까지 맛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니까요. 병이 낫고 죄에서 사람들이 해방되고 못 보던 자가 보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그런 감각이 사람들에게서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온몸으로 온 생애로 받아들이시자 그 예수가 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로 나오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설득하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것, 죄인들과 같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대표로 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죠? 4장에 가면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돌리시는 대표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해라. 나에게 절을 해라. 세상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춰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자기 확인을, 자기 증명을 받아라. 그리고 힘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조영호 집사님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인간이 바라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져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냐? 만들어 먹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힘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 이렇게 답하시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네가 메시아임을 스스로도 증거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라 라는 시험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앞에 불러세울 수 없다. 나에게 절해라.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네게 주겠다. 힘으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다. 나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택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출발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택하셔서, 그리고 공적 사역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몸으로 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4장 마지막 부분 4장 23절로 가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경제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구하게 되자 그들의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산에 올라온 제자들도 전에는 내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도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조의를 이제 그 장례식 발인학관을 하고 왔는데요, 같이 이렇게 조의에 참여했었던 어떤 집사님께서 그 꿈 얘기를 하셨습니다. 꿈에 로또 번호가 6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가서 다 찍어봤는데 하나도 안 맞았대요. 로또 번호가 맞으면 좋겠다.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해결책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돈, 힘, 인정 이런 것을 갖는 것.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유혹을 가졌었던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하나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를 두고 싸웠던 그들이 지금 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힘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 은혜를 맛본 자, 그것을 경험한 자를 성경은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 복되다, 그러니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다. 소금과 빛은 맛을 내기 위해 있고 비추기 위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스며들어 맛을 내고 어둠 속에 스며들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자리를 밖을 향해 섬으로써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예수님께서 참빛, 참소금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향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철학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라고 묘사했던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서는 사람이 되는 것, 자신의 바깥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어 맛을 내게 하고 자신을 내어주어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조작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을 섬기기 위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조기사가 기록된 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들이 처음 그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신화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신들이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 신들이 자기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대신 좀 일할 사람들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들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존재죠. 자기가 버거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 짐 지우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였고, 대부분의 다신론 문화에서 사람을 규정하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일하는 존재죠. 끊임없이 생산력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창조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사랑을 나눌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구별하셔서 잘 정리하시고 그 공간에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우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범죄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의 그 운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찾아가시고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봐라,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산에 나아온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신다 하는 사실들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생존에 급급해서 싸우고 이기려 하지 말고 너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보라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불러세우시는 말씀이, 새롭게 된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통해 세상은 만나는 곳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세상은 빛이 비추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원래 율법이 의도하던 바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 자신 안에 갇히지 말고 너 바깥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이것이죠. 네 바깥에는 뭐가 있는데요? 너의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너의 바깥에는 내 이웃이 있다. 먼저 너의 부모가 있고 내 이웃들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내향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깥을 향해 서는 존재로 그렇게 서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율법의 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을 향하여 자신이 아닌 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계명을 자기 증명과 권력을 위해 무거운 짐으로 바꿔서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어준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천국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바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존재에게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방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소금이 소금이기 위해서는 맛을 내야 합니다. 녹아져 스며들어야 합니다. 녹아져 스며들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던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빛이 밝게 비추도록 등경 위에 있어야지 어디 그 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증명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거나 신앙생활 하겠다, 요새 가나안 성도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가서 공동체로 모여 우리 함께 그 신앙을 실천할 대상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웃들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한 사람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들을 교제하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잃고 나를 증명받고자 하면, 나를 주장하고자 하면, 싸워 이기고자 하면 맛을 잃은 소금, 덮여진 빛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이고 빛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서야 되는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밖을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 교우들을 향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영광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세상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